사랑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 사도행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성경에는 1차다 2차다 나와 있진 않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것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한창 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출발할 때 함께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도 또 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진 않지만 동행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전도대원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거기 이제 또 잡아다가 그 야손과 그 형제들 끌고 가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영접했다고 그렇게 했던 것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끝부분에 오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10절에 이어지는 것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하고 베레아로 이동을 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좀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이 베레아에서의 전도 열매가 많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셋이 함께 하다가 지금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둔 상태로 지금 바울만 따로 급하게 저 바다까지 바다 쪽으로 지금 피신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지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서 아덴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해가지고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 돌아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아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베레아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좀 지명이 이렇게 조금 지역이 이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도를 좀 같이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나와라. 예. 나와야 되는데. 예. 나왔습니다. 지도 나왔고요. 자, 지금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한 구도시 데살로니카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급하게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 베레아로 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또 이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요 베레아에서 바울을 데리고 바다로, 여기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바다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다로 갔는데 지금 어느 바다로 어디로 갔는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로 갔을 수도 있고 여기 갔을 수도 있고 여기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 바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다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 바다 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요 바다 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잠깐만요. 네. 요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라고 하죠. 여기서 베레아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를 어디로 데리고 내려갑니까? 자, 아덴입니다. 아덴 보이시나요? 아덴이라는 거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름은 여기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테네는 여기 나오는 이 아테네는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그 경로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일단 여기 아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레아에서 왔으니까 상당히 뭐 요로든 요로든 하여튼 해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다음 주에는 본문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도 여기까지 보고요. 지도 여기까지 봤으니까 기왕 조금 본 길에요. 지금 우리는 유럽 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마게도냐, 예요. 마게도냐가 여기입니다. 마게도냐. 여기까지가 여기 마게도냐인데 지금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속주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합니다. 베레아에서 여기 아덴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 아덴은 다른 속주입니다. 어떤 속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요 안에 있는 여기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야 지방 나오게 되면 아가야 하니까 애들만 대답하라는 거 아니니까요. 예, 아가야 애기 부르는 소리 아니고요. 지명 이름인데 아가야 지방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그냥 아가야 지방이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또 지도를 보다가 나중에 어떤 지도를 볼 수 있냐면 아가야 지방이 제가 조금 전에 그려드린 것과는 달리 아가야 지방이 요렇게만 또 아가야 지방으로 표시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중에 에피루스라고 하는 여기가 나중에는 독립된 속주로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당시로서는 아가야 지방이 여기까지였지만 나중에는 여기 위에는 에피루스, 여기는 아가야로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또 한번 보시고 또 그냥 잊고 지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건 꼭 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조금 좀 이쁘지 않은 단어 하나 좀 써볼까요? 진절, 그 뒤에는 여러분이 해보셔요. 뭐가 난다? 진절, 뭐 그런 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긋, 네, 그런 단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 지금 그렇게 이쁘지 않은 단어 둘로 표현한 것만큼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선동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단어 이쁘지 않은 단어로 표현한 것만큼 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제는 좀 그만둘 법도 한데 여전히 베레아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한 번 쫓겨난 것 아닙니다.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쫓겨나는데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그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 속에 아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서 바울은 아예 그 유대인은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에 오늘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여기서 헬라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헬라 나오면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헬라 문화 하게 되면 로마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좀 쉽게 좀 이해됩니다. 로마의 귀부인과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쯤 되면 바울이 좀 중간에 멈춰서서 선교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 때마다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좀 이렇게 근본적인 전략을 좀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전략 회의라는 건 없어요. 바울이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야 이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략을 새로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후에 바울 이후에 많은 경우에 이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참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으로 해서 안 되면 또 이런 전략을 또 이런 전략이 안 되면 이런 전략을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선교 전략 회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선교계에서는 아예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서는 그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전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히든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든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나든 그는 장소를 바꿨을 뿐이지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부분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선교 전략을 바꾸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계속해서 막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쫓겨나고 좀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선교를 하다가 쫓겨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한번 쫓겨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하고 그리고 그 충격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쫓겨난 후에 그냥 더 이상 선교하는 것을 아예 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쫓겨난 후에 한동안 그냥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시 어렵게 다시 일어나서 또 좀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이렇게 쫓겨나고 매를 맞고 할 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는 그곳에서 그 다음에 열린 곳을 향해서 계속 갔습니다. 예, 데살로니카가 열리면 데살로니카 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서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또 찾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번엔 아덴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불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가는 곳마다 불을 냅니다. 가는 곳마다 불이 옮겨집니다. 옮겨 붙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 방해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셨는가? 왜 허용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바울도 쫓겨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몇 년은 그냥 주저앉을 사람이에요. 예? 쫓겨나지 않으면 거기서 10년 20년 어쩌면은 한 지역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아니면 어쩌면 빌립보에서 평생을 마칠 수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할 때 나는 여기서 며칠, 여기서 며칠, 여기서 몇 달, 여기서 몇 달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거기 있겠다. 대부분 보니까 쫓겨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자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복음도 전하고 했으니까 자 이제 난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한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을 쭉 따라왔는데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돼요? 기억나셔요 머리에서? 아 이제는 여기는 됐다 다음 다른 도시로 가자 해가지고 간 적이 있나요? 예 대부분이 다 뭐예요? 막히고 성령이 오셔서 막으시거나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막으시거나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거나 이제 쫓아내거나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을 자, 그 불을 지금 마게도냐 큰 마게도냐 그 속주에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번엔 어디로요? 아가야라고 하는 나라로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예, 아가야라고 하는 나라로다가 그걸 또 불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으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은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오늘 선교사님들도 오늘 선교사님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어디서 쫓겨났다 해가지고 너무 실패자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전략을 새로 짜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전략을 짠 게 뭐냐면 아이에 가서 예수는 예짜도 안 꺼내고 예수는 예짜도 안 꺼내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사회사업만 하고 그곳에 가서 구제사업만 하고 그곳에 가서 교육사업만 하겠다. 전략을 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같이 합시다. 전도는 예수 전하는 거다. 선교는 예수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전략 짜느냐고 시간 쓰고 머리 쓸 것이 아니라 자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또 쫓겨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또 중국어를 하는 아, 중국에서 해외로 지금 세계 각처로 지금 저 노동자로 일하러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협력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은 예,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하다가 예, 쫓겨났습니다. 그분은 그냥 바로 그 가운데 고민 없이 그 저 중국인들 많이 가 있는 나라로 옮겨가가지고 아주 사역을 또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쫓겨나면 그분은 걱정할 것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쫓겨나면 그분은 어디로든 이제 요 표현 한번 쓰세요. 튈 것 같아요. 예. 그분은 그냥 쫓겨나면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역지로 인도하셨구나 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그냥 계속해서 그 남은 사역기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좀 확신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 전략 수립 아니요. 전도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시간을 쓰지 않은 바울에게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예, 바울에게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런 앞에 두 가지 이쁘지 않은 단어로 표현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는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관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 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이 싹 걷어가 주신 게 있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는 분, 아멘.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럼 회개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그 죄로 인한 막 복수심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신 분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 생긴 부담이 하나 있어요. 새로 생긴 부담.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자. 나도 그렇다 하시면 한번 아멘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 제목에 전도자만 넣으면 그래도 책이 기본으로 2세, 3세가 팔린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않고도 전도한 걸로 쳐주는 게 있을까? 즉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전도 거기 법은요
뭐 시대마다 막 나오잖아요. 고구마도 나오고 진돗개도 나오고 감자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뭐 해가지고 뭐 총도 뭐 해가지고 계속 이름을 달리해서 뭐 나오잖아요. 뭐 관계전도 뭐 전도 많이 이렇게 방법 나와요.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는 하지 않으면서도 전도에 대한 부담은 덜어볼까? 예,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약간 우스갯소리 겸해서 들으세요. 이게 약간 조크성이라고 들으시고요.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가 목사가 되면 전도 안 한다는 말에 속아서 갔어요. 조크라 그랬어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막 이제 그게 메인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 부흥에 한번 참석했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은 청년 때도 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이 저는 늘 있는데 부흥에 갔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양 새끼를 양이 낫습니까? 목자가 낫습니까? 하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강사님이 그러면은 전도는 양이 합니까? 양인 성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까? 하니까 와, 다 양이 한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하지 않고도 전도의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목사 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면 전도는 안 해도 되고 뭐만요? 전도 훈련, 전도해야 한다, 전도가 중요하다, 설교하는 것과 이렇게 훈련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근데 목사 되고 났는데도 그렇게 전도 훈련도 시키고 또 전도 뭐 하라고 설교도 하고 전도해야 산다고 힘줘서 설교도 하는데 덜어지지 않는 이 뭐가 있어요? 직접 전도해야 되는 이 부담, 이거는 덜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는 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좀 이제 목사님들 만나거나 이렇게 조금 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 좀 합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거를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전도하는 것 대신에 이제 그걸로 전도를 대신한다고. 근데 보니까 세상에는 전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전도 훈련도 시키셨지만 전도하셨고 바울도 전도 뭐 바울은 목장 몸으로 앞장서서 했고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학교 가도 소용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전도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은 뭐예요?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전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힘차게 살고 싶으시지요?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또 하나가 전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성령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그 임한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 요즘 저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몇 칼럼 몇 곡씩 써놨습니다. 낙심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써놨는데 낙심. 우리가 성령을 받아 강한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낙심 같은 거 그냥 툭 낙심이 뭐야 하고 툭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되면 그 낙심을 해가지고 서운해서 실망을 해서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그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전도는 이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기 전도하는데 가끔은 이제 탐방을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탐방 오라 그랬어요. 목요 전도하는데 탐방 오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요즘은 온다라면 웬만하면 그냥 전도하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라 그래서 함께 하고 났더니 끝에 하는 말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별거 없네. 그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굳이 그 지방에서 차까지 해가지고 새벽같이 올라와가지고 전도같이 하고 나서 별거 없네. 별거 아니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목요일 날 전도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좀 이제 같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는 아 나가기 전에 한 15분 동안 그런 시간 가자 그러고 예수 예수 야 그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간다고 흩어져가지고 별로 뭐 이게 전도 주보에 건빵에 이제 들고는 이제 각 지역으로 가고 노방에서 하는 분들은 이거 들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고 이거하고 건빵 나눠주고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우편함에다가 넣고 뭐 주택가는 돌면서 계속 이제 우편함 넣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비결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뭔가 서울광명교회만의 특별한 게 있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와가지고 다 함께 한 다음에 별거 없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대신 제가 그때 그 얘기는 끝에 별거 없다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뭐냐 그 말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지 그 말 한마디를 못 듣고 가면 아이고 같더니 별거 없다 소리만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느 특정한 기간에 캠페인처럼 어떤 기간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죽는 날까지 우리 삶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 둘 셋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게 전도예요. 예, 짧게 하면 예수 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때 이건 전도 주보를 만듭니다. 매번 사면에 이 복음도 지금 한 10개 넘게 이걸 제가 좀 써가지고 이것도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용 지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가보면 여기 전도 편지 있습니다. 이 전도 편지도 이제 그 전도용으로 항상 이 전도편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혹시 읽어보시면 전도편지의 맨 마지막 줄에는 예수 믿으세요가 꼭 들어갑니다. 제가 전도편지 쓰는 분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주제로 쓰되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그 문장 끝이든 글 끝이든 꼭 반드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은 이제 그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내용인데 그 나머지 두 면 정도가 이게 전도면으로 항상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는 것보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거 한 10장이나 좀 이거 들고 가서 여러분들 집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뭐 연립 사시는 분들은 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내가 넣는다 하고 갔다가 넣으면 여러분이 넣으면 경비 아저씨도 보다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제가 가서 넣으면 쫓아 들어와가지고 막 몰아내고 요즘은 자꾸 그 번호를 많이 이걸 해놔가지고 이게 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요. 거길 들어가야 우편함이 있는데 그럼 바깥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누구 한 명이 그 주민이라도 들어가면 얼른 따라 들어가가지고 바람일만 내밀고 이렇게 따라 들고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넣고 하는데 여러분이야 뭐 내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매주 그 아니 10장까지 안 해도 돼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여기들 이제 주보 보시고 나서 나가실 때는 여기다 놓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한 장이라도 내가 주보 봤다 그러면은 이거 들고 가다가 내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되게 여러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럼 나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전도를 매주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매주 전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사람을 붙잡고 그냥 결심까지 시켜야 되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전하기만 하세요. 예수를 10명에게 전했으면 10명 전도한 거요 100명에게 전했으면 100명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요즘 건빵도 있습니다. 그럼 맛이 있어요. 그러고 하니까 여기 저 3층에 있으니까 그거는 한 10개쯤 들어갈 수 있는 봉투하고 그렇게 좀 비치해 놨으니까 그럼 와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좀 잡아가지고 그 봉다리에다 넣어서 가지고 가셔서 그냥 여기 저 뭐 지하철에서 만나는 분에게 옆에 주시면서 그냥 정 쑥스러우시면 이 건빵이 맛있어요 하고 전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걸 안 읽고 그냥 먹어버리시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건빵 준 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 건빵 줄 때 그때 연습합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거 맛있어요 하는 뒤에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오고 가는 길에 건빵 한 서너 개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든 내가 좀 나누고 전달했어요. 저기 뭐 여기 좀 뭐 병원이나 또 뭐 어디 뭐 이렇게 닭장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있고 하면 그 좀 담아다가 그 앞에 예쁜 플라스틱 그릇 하나 사다 놓고 거기다가 또 보내놓으면 아 이거 진료 뭐 대기 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와서 하나 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다 아, 가져다가 맛있게 드세요 하나 붙여놓으면 그러면 갔다가 먹고 먹다 보면 뭐 심심하잖아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다 보면 아주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개념 예수를 전하면 전도다. 자,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예 한 문장 안에다가 예수를 넣어서 전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켰어요. 더 너그럽다. 한글 성경 번역한 걸 보니까 고상하다. 또 마음이 트였다. 점잖다. 신사적이다. 교양이 있다. 호의적이다. 온갖 좋은 말들로 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데살로니카 그 자체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비교를 할 때 더 좋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들, 또 고상한 사람들, 마음이 트인 사람, 점잖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축복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성격과 성품과 인품은 좋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나보다 인격이 더 고매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 나보다 성격이 더 온유한 것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사람 중에도 성품과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손들어 축복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좀 너그러운 사람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트인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인격과 성품, 혹이라도 그걸 내가 타고나지 못했다면, 혹이라도 그걸 내가 젊은 날에 내 몸속에 뱉지 못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또한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질적으로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려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게 몸에 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고매한 인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런 부분에서 교양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마음이 트인 사람, 점잖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 호의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한번 서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로 받느냐 하면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아예 빨대 하나 들고 꽉 꽂아가지고 빨대로 꽂아서 빨아서 내가 먹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얼굴,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늘 이러니까 어디도 다 이런 줄 알다가 간혹은 어떤 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참 그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보면 그냥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베레아 사람 닮을 것도 없고요. 지금 왜냐면 베레아 사람보다 나으면 낫지 아, 모자르지 않다고 담임 목사는 확신합니다. 예. 그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에게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걸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다음에요,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데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데도 성경을 계속 여길 정하고 여기 읽고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그냥 계속해서 정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이것도 소중한 일입니다만 오늘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바울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날마다 오늘 여기 상고했다, 묵상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 들은 말씀이 내 생활이 되도록 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이 52주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그렇게 하면 1년이면 52개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2년이면 100개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까지 하는 보배로운 우리 서울광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